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의 주요 대내외 정책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위협이라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이 백악관에서는 기후의 날이지만 일자리의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현대적이고 탄력적인 기후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 미래 구축을 통해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 개발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대하며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에서 점점 더 적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영역이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어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 문제에 대해선 이란이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다시 완전히 준수하면 미국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이 최근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강화된 데 대해 타이완은 중국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첸 대변인은 현재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행하는 군사활동은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활동은 외부 간섭과 타이완 독립 세력에 의한 도발에 대한 근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필리핀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압력에 맞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해상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완전히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독일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오스틴 국방장관이 독일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독일이 미군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조독 미군 태세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주둔하는 1만 2천여 명의 미군 철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이 나토 동맹국들과 양자 방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페르시아만 일대에 출격했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B-52 폭격기가 26일 루이지애나 박셀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까지 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전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새벽 무효의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운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다시 관여해야 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습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국차관보는 현직에 임명되기 직전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다시 관여해야 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는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27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지명자는 우리는 확실히 동맹국들과 다시 관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미국 혼자 가려고 했고 동맹국들은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다시 관여하는 것,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 재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지명자는 이런 논의들이 유엔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 보다 고위급 관여를 통해서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다며 대북 압박이 완화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곧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될 밤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공들인 유엔의 제재 체제를 걷어내는 것이었다며 제재 체제를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수준에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이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정부 한반도 라인이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베테랑들이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정책 실패의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관건은 북한의 협상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타결한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27일 VOA에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라인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seems to me it's an impressive team. These are people who are familiar with past negotiations, are familiar with the wa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ver the last 10, 20 years.
과거 대북 협상에 정통하고 지난 20여 년간 북한 지도부의 대미 정책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의 큰 틀의 전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평가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30년을 끌어온 미북 협상을 성공시킬 가장 좋은 정책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협상에 익숙한 바이든 정부 관료들이 한국, 일본, 중국과 협의해 북한과 다시 협상장에서 만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육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한반도 라인이 이상적인 팀이라며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는 데 있어 좋은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an ideal team that has deep knowledge about the issues. And I personally think what's necessary to get these issues peacefully resolved.
디트라니 전 소장은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이 핵협상을 비롯해 북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경험도 매우 많다며 현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탁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 등은 남북한에 대한 이해도 깊고 일부는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27일 VOA에 바이든 정부 한반도 라인 인사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with North Korea is every 4 years we kind of start from the beginning, and so it's good to have people who are won't be starting from the beginning.
미국 대북 정책의 문제점은 정권이 바뀌는 4년에 한 번씩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인데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시간을 덜 낭비할 사람들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이반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a tremendous advantage because you have people who've spent a very good part of their professional life dealing with North Korea.
공직 경력의 상당 부분을 북한을 상대하면서 보낸 사람들이기에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입안하고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위치와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지른 종류의 실수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매력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초보자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비현실적인 견해를 갖지 않은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으로 시작돼 매우 기쁘다며 북한과 관여하기 위해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who is concerned about North Korea must be pleas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arting off with such a strong team of competent professional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경험이 많아 사고가 경직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근거 없는 지적은 아니지만 지난 4년간도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매우 경직됐었다며 전문가라고 꼭 경직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임명된 인사들은 외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바이든의 한반도 라인은 베테랑들이기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고 현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실패의 경험이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points that I've been making about every one of these people is that they have something very interesting in common in that they have all been part of a policy process that's failed over the years and they know the
이번 한반도 라인의 공통점은 모두가 실패한 정책에 관여했다는 점인데 실패의 이유를 안다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북핵 문제가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를 따로 공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한반도 라인이 경험이 많다는 데 동의하며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럼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해 핵심 문제가 북한에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yet the absence of a positive outcome may lead many to conclude that the core problems are on the North Korean side. And so then the question becomes, how do we grapple with a situation in which
북한이 미국이 선호하는 관여의 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미국의 대응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인정하고 들어갈지 아니면 북한의 그러한 관점을 바꾸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도 바이든 정부가 현재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순순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매우 다른 길을 선택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가장 최근 합류한 한반도 라인으로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발탁된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한반도 석좌가 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미 중앙정보국 CIA와 미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 정보를 다뤘고 2017년 9월부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커밍 김정은,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한 전직 CIA 요원의 통찰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지난해 3월 미국 진보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과거 미국의 정권교체 국면에서 도발적 행동을 취해왔다며 미국이 동맹국들과 미리 공조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공동의 정책을 준비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9년 9월 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톡에 출연해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What President Moon can do is to beef up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lso collaborate and cooperate with Japan. China, South Korea often has the best insights into North Korea in terms of ground level truth.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일본, 중국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 내부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한국이 가장 통찰력이 정확하곤 했다며 한국이 이 부분에서 대북 핵협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라인 전면에 북한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포진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진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6일 의회 인준을 받은 데 이어 미한 관계와 대북 문제를 다룰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외교 고위직들도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는 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를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국무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며 대북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대북 전략적 인내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고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향후 대행 꼬리표를 떼일지 유동적이지만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북핵통이고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정박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분석한 비커밍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들이 북한 문제에 정통하면서도 북한의 2012년 2.29 합의 파기 등을 경험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다. 실질적인 경험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또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또 전문성들이 있다. 그렇게 큰 틀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외교 라인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는 성향의 사람들이라며 북한에게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은 이란하고 틀리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연합훈련 중단 전략 무기 한반도 출연을 뭐 스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 협상 카드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인사들은 다 빠졌어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설리번 보좌관 등이 모두 이란 핵 합의에 관여했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협상 또한 이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도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인 양보를 바라면서 군축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바이든 외교라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우선 합의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트럼프와 전혀 다르게 뭐 하룻밤만에 협상이 되는 이런 거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단계의 비핵화 관련한 협상이라도 이거는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추가 인선 등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는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대북정책의 주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정박 부차관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이 깊고 정책적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추구 그리고 북한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레짐 체인지 즉 체제 전환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외교안보 관료와 전문가들의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북한 전문가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정박 부차관보가 학자 출신으로 그동안 쓴 글들을 보면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해왔고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나 다른 북한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던 거죠.
박원공 교수는 성김 차관보 대행과 정박 부차관보가 한국말에 능한 한국계인데다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긴장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현직에 임명되기 직전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예로 들면서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시민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석좌는 22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들이운 북한의 그림자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과 촛불 시위 등을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남용 등으로 오히려 국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박석자는 대표적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포용 정책 지지를 위해 국내 반북 발언과 활동을 억제시키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금지법과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와 면허 박탈, 감시, 구금 등으로 단체들이 유엔에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석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목표를 위해 한국 내 시민적 자유를 훼손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고무하기보다 한국을 김정은의 요구대로 강압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만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일관적인 대남 비판 발언과 코로나 지원에 대한 수용 거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모두 문 대통령의 이런 유화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석자는 북한 정권의 비판적인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기찬 활동을 허용하면서도 대북 포용 정책을 훼손하지 않은 채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 제기에 거칠게 반응하지만 과거 장애인 권리 진정과 유엔 인권이사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해 많은 대북 관측동들을 놀라게 했던 예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정박 석자가 바이든 대통령 인수팀에 참여했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두뇌 집단임을 감안할 때 이런 비판적 시각이 바이든 정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민간연구단체들의 우려는 워싱턴에서 초당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한국조선일보기고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인권단체 탄압은 문재인 정부의 자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진보정부가 내세운 햇볕정책의 강점은 한국에서 누구나 북한 정권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연 것이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이 공간을 반대로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차 석자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하나원 출입을 차단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재정지원을 90% 이상 삭감하는 등 과거 진보정부의 점잖은 무시와는 달리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의 선임 고문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이 미국 내에서 매우 나쁘게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South Korea is coming out looking very bad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its actions. It's seen as totally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는 생명선과 같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 인권과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남북한 모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백지은 연구원도 최근 미국 외교협회 Foreign Affairs 기구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을 어둠 속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장려하는 것이지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억압적 전술을 한국으로 확산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한국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한국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지원하도록 조용히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이지만 일각에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달 트위터에 청와대가 대북전단금지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인지한 압력에 더 큰 압박으로 대응한다면서 전단 때문에 전쟁을 할 가치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네이튼 박 씨도 지난달 말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 기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는 북한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스가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직면하게 될 정책 문제와 국제적 도전에 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미일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정상이 센카쿠 열도, 중국령 자오위다오를 포함해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따른 미국의 흔들림 없는 일본 방위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일본의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영내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국제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억제와 기후변화 대처, 공동가치와 국제안보, 번영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인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자정 100초전을 유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위협 속에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 북한의 핵 위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장막이 걷히자 원형 시계를 4분의 1 조각으로 쪼개 밤 9시부터 자정까지를 표현한 모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침은 자정을 가리키는 시침에 거의 닿을 듯 다가선 가운데 아래 영문 표시계는 자정까지 100초 전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 이사회는 27일 올해 지구 종말 시계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정 전 100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저명 핵과학자들이 창간한 격월간 잡지 핵과학자 회보가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자정은 지구 종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당초 핵전쟁 위험만을 나타냈지만 2007년부터 기후변화가 변수로 포함됐고 올해의 경우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고려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레이첼 브론슨 핵과학자 회보 이사장은 27일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발표한 100초 전 상태는 지금까지 지표 중 가장 종말에 근접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In 2020, we set the clock the closest it has ever been, 100 seconds to midnight.
브론슨 이사장은 복합적인 위험 요소가 만연했음에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대처 방안 모색을 방관하고 있는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아 올해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론슨 이사장은 자정 100초 전은 인류가 2분 전 경보 영역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며 이 영역 안에서는 위험이 높은 동시에 예측 오류가 매우 적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샤 조지 핵과학자 회부 이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최소 4가지 변종을 야기하면서 인류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탄저균 테러나 조류독감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미 1억 명 이상이 감염됐고 200만 명이 사망했다며 이사회는 생물학 위협이 핵전쟁 이후의 겨울이나 기후변화와 동일한 수준의 위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ow I dare to compare biological devastation with nuclear winter, with climate change, and so on. And this is how I answer. I dare, and the bulletin dares to talk about the biological threat.
스티브 페터, 핵과학자 회부 이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핵무기에 따른 위협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수조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핵 현대화와 신형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역시 핵전력 현대화와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 동시에 이 세 나라는 신형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에도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은 계속해서 핵전력 군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은 어떤 진전도 없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은 오히려 우라늄 농축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India, Pakistan, and North Korea continue the steady expansion of their nuclear forces.
핵과학자 회보는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기존보다 커진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6형을 공개한 가운데 미사일과 핵무기 체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성 16형의 경우 아직 비행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무기체계에 어떤 영향을 추가하게 될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미북 간 고위급 회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협상 전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은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한 권고사안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신전략 무기 감축조약 연장을 토대로 보다 포괄적인 무기 제한 협상을 권고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핵무기 관련 예산의 감축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권한다며 미국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을 공표하는 동시에 이런 정책이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동맹과 경쟁국에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약속을 문서화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미국에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다시 복귀할 것과 이란이 중동 안보와 관련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미사일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원로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의 앨런 존슨 설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겸 201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이날 핵 보유국들이 핵 감축 노력에서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nuclear armed states must recognize that their global credibility will be seriously undermined.
존슨 설리프 전 대통령은 핵 보유국들이 군축과 관련한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실패할 경우 비확산 체제 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정권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자의적 구금과 납치, 강제 실종 기록을 모으는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개설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끝까지 추적해 진상 규명과 책임을 추궁하며 북한 당국의 개선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노체인, 스위스의 휴리덕스 등 9개 인권단체가 27일 공개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풋프린트, 발자국이란 뜻입니다. 북한 정권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등 사례들을 모두 추적해 기록하겠다는 상징적 의미인데 북한 안에서 벌어졌거나 북한 정권이 저지른 자의적 구금, 납치, 강제실종 사건이 주요 대상입니다. 사건 기록 통합과 표준화 작업 등 자료 구축을 담당하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이 그 해외에서 알려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구금이라든가 납치, 강제실종 사례의 이런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이제 구제 절차를 사람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그만큼 이제 인지도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앞장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에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구축된 이 온라인 사이트는 공개 가능한 피해자와 가해자 정보, 사건과 인물들 사이의 관계, 지리 공간 정보, 유엔과 국제기구에 제출한 진정서, 북한 당국의 답변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 등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2만여 명의 피해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입력 대기 중인 피해자는 7만 명에 달한다고 단체들은 밝혔습니다. 이런 자료 구축을 통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 규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사건 기록을 영구 보존해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배상, 추모 사업에 사용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심 법률분석관은 자료 구축은 북한 정권의 미래 인권 침해로 치를 대가 등에 경각심을 주고 재발 방지와 외부와의 협력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냥 잊혀질 문제라든가 그냥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제 생존자 있을 경우 생존자 송환을 석방과 송환을 해야지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 해결돼 그 끝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알리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신 법률 분석관은 피해자 단체와 인권 단체들 간의 상호 신뢰 구축, 기록 통합, 정부로부터의 독립적 협업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며 국제사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자료를 열람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침해 사건 관련 기록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휴리독스가 기술 지원을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중국어와 스페인어도 추구하는 등 국제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 단체 중 하나인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보도자료에서 납북인사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수십 년간 끝없는 일이었다며 소중한 기록이 온라인상에 체계적으로 보존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국무부 후원으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이 프로젝트에 공동 착수했던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선임간사는 여러 단체의 그간 조사 기록 노력이 한 곳에 모여 힘을 발휘할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역대 한국 정부의 관련 조사와 기록, 해결 노력이 미진해 민간단체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구금과 강제 실종 사건 조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육군의 미래 역량을 설계하는 책임자가 역내 가장 많은 육군을 보유한 주한미군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무인 체계와 장거리 타격 역량에도 다영역 작전의 교리를 접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머레이 미 육군 미래사령관은 25일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정책에서 우선순위 조정이 있겠지만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현대화 분야는 어떤 변화도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레이 사령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프로젝트 컨버전스, 미 육군의 현대화 노력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현재 미 육군은 40년에 한 번 이뤄지는 현대화 과정이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점진적 개혁 속도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전장 요구 조건들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육군 미래사령부는 평균 12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미래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머레이 사령관은 야간 식별을 개선한 야시경이 대표적 사례라며 주한미군에 인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2개월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미 합동군은 땅, 하늘, 바다, 우주, 사이버의 전장 환경에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영역 작전군대로의 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프로젝트 컨버전스는 육군이 독자적으로 다영역 작전 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사람, 명령 통제 구조, 무기 체계, 지형, 정보 등 5대 핵심 요소를 융합해 모든 역량을 수렴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F-35 스텔스 전투기 해병대와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실사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머레이 사령관은 올해 진행될 프로젝트 컨버전스도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며 공군, 해병대와 합동군 관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표적을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에 진행할 실험은 처음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과 우방국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 육군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를 설계 단계에서 핵심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 전장 지휘 통제 설계 초기 단계부터 핵심 동맹들을 참여시켜 상호 응용성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머레이 사령관은 이 같은 미 육군의 다영역 작전 기반 실험이 향후 한반도 내 작전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 현재 주한미군으로부터 관련 복수의 요청을 받고 특정 군수물자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육상과 공중 기반 무인기뿐 아니라 육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장거리 타격과 방공 역량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고 이런 역량이 모두 한반도 전장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머레이 사령관은 또 여러 준통합 사령관 가운데 특히 에이브람 사령관과 그의 참모들이 프로젝트 컨버전스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미래 사령부가 현재 개발 중인 핵심 무기체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미래 역량 개발과 투자 내용을 한반도에 적용시키는 데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머레이 사령관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서태평양이나 남중국해, 타이완 해협으로 국한하는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유사시 충돌 지역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내 상당수 미국의 핵심 동맹이 육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나라와의 상호 운용성 증진 측면에서도 육군만의 독자적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확진자 1억 명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 13개월 만에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도미터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7일 오후 3시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1억 122만 7,224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80명 가운데 1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1억 명은 누적 확진자 수 9천만 명을 넘긴 지 16일 만이며 5천만 명이 넘은 지난해 11월에서 석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8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1,070만 명, 브라질 888만 명 순입니다. 또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가 300만 명대, 스페인과 독일 등이 200만 명대로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이들 상위 10개 나라의 감염자가 세계 전체 감염자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214만 4천여 명이며 역시 미국이 42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새해 들어 미국 내 사망자 수는 7만 9천여 명으로 월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고 영국은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사망자 10만 명을 넘기며 전 세계 5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영국에서 발견된 신종 변이가 70개국으로 퍼지는 등 영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며 코로나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꼽으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코로나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10개 서명하고 코로나 사태 타개를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보다 더 많은 40만 명의 미국인이 숨졌다며 이건 전시작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물량을 기존 주당 860만 도수에서 1000만 도수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일주일에 3번 정례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앤디 스라비트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수석 고문은 27일 백신 보급과 접종 확대에 초점을 맞춘 첫 화상 브리핑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월 15일까지 미국 내 사망자 수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관측인 5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슬라비트 수석 고문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지만 경고 차원에 반드시 필요한 언급이라며 하지만 모두가 단합된 행동을 한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슬라비트 수석 고문은 현재 미 행정부가 백신 유통에서 두 가지 제약 조건에 직면해 있다면서 백신이 추가 생산돼야 투여 능력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미국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앤더니 파우치 미국 국립전염병 알러지연구소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등이 따르지 않으면 다음 달 20일까지 코로나 사망자가 5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백신 제약사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개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영사업무 담당은 미국인들에게 해외로 나가는 것을 진지하게 재고하라면서 휴가든 비상상황이든 모두 여행 일정에 심각한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있거나 양성 판정이 나오면 계획보다 오래 여행지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또 미국 정부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흘 이전에 받은 코로나 음성 판정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에 북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며 각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비상 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신문은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도 214만 명을 넘었다며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 방역전을 결사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의 보고를 근거로 지난 11일 현재 북한에서 1만 3천여 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며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에서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맑겠고 평안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6도, 양덕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8도, 신의주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6도, 구성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 강계 아침 영하 26도, 낮 영하 11도, 희천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4도, 개성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4도, 사리원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5도, 신계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2도, 장전 아침 영하 11도, 낮 0도, 평강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7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2도, 장진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15도, 청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6도, 김책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해산과 삼지연은 구름 많고 김영권은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6도, 낮 영하 13도, 김영권 아침 영하 27도, 낮 영하 15도, 삼지연 아침 영하 33도, 낮 영하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앞바다는 맑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오전 3에서 8m, 오후 3에서 7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1.5에서 3.5m,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는 오전 2에서 4m, 오후에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정부의 주요 대내외 정책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이 백악관에서는 기후의 날이지만 일자리의 날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현대적이고 탄력적인 기후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미래 구축을 통해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 도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해상풍력 개발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준비하며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에서 점점 더 적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영역이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어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는 판단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 문제에 대해선 이란이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다시 완전히 준수하면 미국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긴장이 최근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강화된 데 대해 타이완은 중국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첸 대변인은 현재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행하는 군사활동은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활동은 외부 간섭과 타이완 독립 세력에 의한 도발에 대한 근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필리핀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압력에 맞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독일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오스틴 국방장관이 독일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독일이 미군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주독 미군 태세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주둔하는 1만 2천여 명의 미군 철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양자 방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3만 6천여 명 미군 중 약 1만 1천여 명이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페르시아만 일대에 출격했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B-52 폭격기가 26일 루이지애나 박세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까지 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52의 페르시아만 출격은 지난해 가을 이후 여섯 번째로 지역 안보와 무력 과시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동정이었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 VOA 새벽